오늘 말씀은 제가 사실은 미리 부활절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부활절 행사 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뭐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부활절과 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꼭 이 성만찬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거기에 좀 맞는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리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종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미리 설교를 준비하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거 어떡합니까? 오늘처럼 바꿉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우리가 부활절에 흔히 듣던 그런 말씀은 아니고 부활절에 조금 생소한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청년들 중에 한 나무 공동체 변화산이 되면 제가 1등하는 출석 1등하는 청년 나무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제가 식사를 냅니다. 저는 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먹는 청년들도 상이라고 생각할지 벌이라고 생각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청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렇게 가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실패감, 절망감, 이렇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방법 없어. 괜찮아. 우울증, 패배감, 절망감 그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을 우리들에게 주지 않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절망감, 실패감 혹은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깊은 웅덩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이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때 저에게 들어왔던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었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가 막힐.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건 도저히 자기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다윗의 삶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요. 저에게 있어서 부활은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2019년이니까 벌써 6년이 되었네요. 제가 10편 말씀을 가지고 12주 시리즈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우리 M클래식과 함께 성지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찍어서 그 시편에 맞는 이렇게 영상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때입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김종윤 목사라고 혹시 아세요? 지금 이천 만나교회 이제 담임으로 가 있는데 제가 없을 때 제가 주일 설교를 이렇게 맡겼더니 그때 아주 몹쓸 설교를 했다. 기억나세요? 몹쓸 목사가 몹쓸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종림 목사님이 글쎄 제가 화가 날 때면 찬송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 교회 새신자 중에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새신자가 운영하는 곳이라 아마 제가 거기 이제 머리를 저도 깎을 머리 있어요. 예,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앉아서 계속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깎으면서 아 목사님 기분 나쁘구나 이게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리고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교정했다. 아니다. 나는 화날 때만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도 찬양을 한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늘 이렇게 찬양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걸어가면서도 찬양하고 늘 어떤 감정의 기복이 있을 때도 찬양을 하고 그때 저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 나에게 참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큰 특권이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부르짖음의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특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는 그런 신앙의 사이클 같은 게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들이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의 깊은 웅덩이를 만날 때 부르짖게 하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그렇구나. 우리들의 삶의 깊은 웅덩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깊은 웅덩이 가운데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때때로 우리들이 깊은 웅덩이 가운데서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들이 부르짖을 때 아,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 내가 이걸 어떻게 견뎌나갈까? 혹은 우리들이 부르짖다가 지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는 것,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지 우리들이 부르짖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2층 집에 불이 났어요.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빨리 이렇게 이제 피난을 가는 거죠. 밖으로 막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연기가 확 치솟으니까 어린아이가 겁이 나서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2층 위로 올라갔는데 불길이 막 치솟으니까 이 아이가 창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밑에 있던 아빠가 아이에게 이야기해요. 아, 아빠가 너를 붙잡아 줄 테니까 뛰어내려.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아빠! 그런데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괜찮아. 내가 보여. 뛰어내려. 가끔 우리의 인생의 불길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뛰어내려. 괜찮아. 내가 보고 있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깊은 웅덩이 가운데서 우리들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부를 수 있는 이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깊은 웅덩이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부를 수 없는 노래.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생생함. 우리들의 신앙을 가장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들이 깊은 웅덩이를 지날 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시게 하는 찬송이다.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 삶에도 그랬어요.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지?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지?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고 내가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제 후배 목사님인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지만 이 근래에 일어났던 일을 제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목사님 방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참 힘든 시간을 지났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는 동안 이 목사님에게 우울증과 강박이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비가 오는데 혼자 길거리를 비를 맞으며 걷고 있더래요. 그리고 죽음을 생각해. 아, 목사가 이러다 자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가운데. 근데 그 힘든 가운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혈액 종양암이 발견이 됐고 이 사모님은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정말 힘들었던 건 그 사모님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증세, 어려움 때문에 사모님을 돌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었대요. 사모님하고 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둘이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데 우리 각자 도생하자. 우리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시간이 지난 거예요. 물론 여기에 여러 이제 과정이 있고 또 그 목사님은 제 후배 목사님인데 제가 설교했던 설교와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목사님 제가 회복이 되어서 그때 흘리는 눈물은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깊은 웅덩이를 지나서 부를 수 있는 생생한 그 노래, 새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들의 인생의 깊은 웅덩이 가운데서 오늘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 새 노래를 부르는 특권이 역사가 우리들에게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마이클 야코넬리가 쓴 영성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교회를 사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근데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기다릴게요. 기도할게요. 그리고 목사님의 사임을 받지 않았어요. 3년쯤 지났을 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믿음.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믿음. 제가 어떤 드라마인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저는 드라마 보면서도 가끔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자살을 시도했던 한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해요. 죽으면 끝이지만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지 않냐고.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 우리들이 부활절에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요즘 이제 즐겨 이렇게 듣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 CTS 방송국에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 유기성 목사님과 이찬숙 목사님 그리고 제 설교를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짧게 편집해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듣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너무 그런가? 뭐 다른 사람 건 그래도 제 걸 들으면 좋아서 제가 아마 내년이나 후년도에 그 편집한 그 설교 한 12개를 뽑아서 제가 한번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너무 좋고 그 내용들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요번 주 중이었어요. 어떤 젊은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 말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소위 여기 선한목자교회나 저기 분당 우리 교회나 여기 또 우리들 교회나 뭐 지구촌 교회나 다 목사님 라이벌 경쟁자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그 목사님들의 설교나 그 목사님들의 책을 이렇게 소개할 때 혹시 목사님 시기심 같은 건 없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시기심이 있어요. 제 안에도 경쟁심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교인들한테 이걸 소개해 주려고 하는가? 가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는 분들의 설교, 책을 이렇게 교인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늘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인들에게 좋은 걸 소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목사님들, 누가 보면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소개해 주는 내가 너무 훌륭해. 야, 결국 또 기승전 자기 자랑으로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가 그 두 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좋았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건물 천정의 높이에 따라 창의력의 차이가 생긴답니다. 보통 일반 아파트들의 높이는 2m 30 정도 되는데 30cm를 높일 때마다 창의력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조너스 쇼크라고 하는 사람, 그 연구소가 이 뇌과학 창조성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소에는 물론 조나단 쇼크라고 하는 사람이 소아마비 백신 바이러스 연구를 통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이 연구소에는 11명이나 되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교수 혹은 연구원이 있는 그런 연구소라 그래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조너스 쇼크의 연구소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연구소는 한 층의 높이가 3m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계속해서 창의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그가 창업을 할 때 연구소에서 안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고에서 창업을 했고 또 많은 그 창업자들을 보면 아주 창조력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일반 큰 창고에서 그런 창업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높이 멀리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창의력이 생긴다는 거죠.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정도는 좀 뭐가 맞아야 돼. 너는 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잘 아는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네 반대편으로 갈 거야. 근데 롯이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물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한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반대쪽에 서게 되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마음이 좀 이렇게 짠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바라봤더니 뭐가 있어요? 다 황량한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바라봄은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일까요? 지금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 제가 한 주간 이 말씀 쭉 묵상하다가 제가 계속 흥얼흥얼한 찬양이 있어요. 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도 찬양을 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부활의 주 바라보아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부활의 주 이번 주간에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저희들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목사님 위해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 저에게는 딱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기도 제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너무 좋은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삶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제 삶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할 때 제 마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거야. 제가 9시 50분 예배를 마치고도 저 로비에서 우리 명예장로님 한 분을 이렇게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왜?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가니까. 그런데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바라보기 시작할 때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능력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주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우리들이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저에게도 하는 질문일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선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참 많은 표현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가? 사실은 우리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들이 말을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극단적 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은 제가 조금 아까 언급한 목사님 그 설교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번은 원로 목사님을 교회에 초청했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요즘 시대는 좋은 목사 되는 게 너무 쉬워.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목사님 좋은 목사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요즘 시대는 목사가 거짓말만 안 해도 좋은 목사야.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거룩함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목회자가 거짓말만 안 해도 좋은 목사가 됐을까?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거룩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한 번은 어느 날 그 교회 권사님이 사과 상자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길, 목사님,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사과 상자를 가져왔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더래요. 기도 부탁은 했지만 한 번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얘기했대요. 권사님 죄송해요. 이거 가져가세요. 저는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 권사님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죠.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그래도 한 번쯤은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죄송해요 권사님 한 번도 안 했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어색해졌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냥 그 사과상자를 놓고 그냥 도망치듯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그런 상황에서 아 그러셨군요. 아 참 잘됐네요. 제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좋게 끝날 일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보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 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달라질까. 부활의 주님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그것이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다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마도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는 꼭 이 성만찬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고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와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우리들이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우리들이 확증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활절에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나가 산다면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불안할까요?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진실하심과 주의 사랑을 우리들이 분명히 믿을 때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게 평안이구나. 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평안하냐, 평안하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님을 대신하여 묻고 싶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있으니 제가 평안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저에게 이렇게 맴돌아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니,
분급이 다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계시면 돼요. 내가 성만찬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 눈물이 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그 눈물 회복합시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백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꼭 결론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놨는데,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아주 더러운 사람과 깨끗한 사람이 만나서 악수를 한다고 칩시다. 더러운 사람이 깨끗해질까요? 깨끗한 사람이 더러워질까요? 당연히 깨끗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죄 많은 우리들이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들이 먹을 때, 마실 때 내가 너를 깨끗게 해주리라. 놀라운 신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주님, 제가 신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고백합니다. 이 살과 피를 제가 먹을 때에 제가 깨끗하게 사함받은 그 사유의 은총뿐만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모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활절 이 성만찬 테이블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부활절 거룩한 성만찬 테이블에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여 이 세상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내 가슴이 뛰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멈추었던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믿음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에 우리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할 때에 우리들이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의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은혜 주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말씀, 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신 당신과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성례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맛볼 때 당신은 우리를 당신 안으로 변화시키시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당신께 참여함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죄가 심판당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 되게 하며 모은 것을 한데 모으는 사랑의 힘을 맛봅니다. 당신은 우리의 양식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에 깃든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십니다. 당신은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의 참모습을 되찾게 하소서. 몸과 영혼이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 당신의 은혜가 참으로 존재함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는 사람,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과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들을 위해 그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당신을 그저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여기는 우리, 우리의 삶과 죽음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하나님으로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어 주소서. 진리의 생명, 무한한 자유의 생명, 빛의 생명, 그림자 없는 밝음의 생명,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음을 거룩하게 먹고 마시는 생명, 바로 그 생명입니다. 주님, 우리가 걷게 될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언제든 당신의 성만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께 당신을 통해 성령 안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때는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부활의 주님,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소서. 생명의 주님,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새 노래로 우리를 일으키신 주님, 그 은혜의 노래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노래하게 하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소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깊은 웅덩이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빛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